구약 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약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며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서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고 싸우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 이 구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상징화된 이 사건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생각하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풀려나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지위와 신분이 바뀝니다마는 그 옛 성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성화라는 과정으로 우리 전생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외적과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일이나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외적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은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 전쟁의 승패가 뒤에 앉아 있었던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로 좌우되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외적과의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내적,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지위와 현실이 무엇인가를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고 현실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무엇인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성도들의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죄악에 대한 공격과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험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데는 과정이 없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불신자든가 신자든가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도 신자의 승리를 하느냐, 신자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느냐, 신자다움에 있어서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에 자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싸움의 결과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있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문제 이후에 그래서 그러기에 뭘 하라고 되어있냐 하면 믿음을 좋아라,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훈련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속에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옵니다. 늘. 그것을 어디서 저지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그 떨쳐버리지 못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의 그 흔적, 그 뿌리로 인한 모두가 그때까지 씨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기 같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욕하고 꾸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느냐가 본인의 실력이요, 신앙입니다. 근데 어떻게 참느냐, 속에서 누구를 보나 이렇게 얼굴이 그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테이프 듣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표정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보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죠? 두드러기가 나는데 웃으면서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저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두드러기가 나면 그 사람이 오는 쪽 길로 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왜 사람을 뒤에서 욕하느냐? 그게 예의 바른 거라 그랬죠. 앞에서 욕하는 건 무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욕한 게 싫어서 흐트집을 잡는 거예요. 치사하게 뒤에서 하느냐? 그럼 앞에서 해요? 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나아요. 나 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집에 가서 이불 쓰고 혼자 하세요. 그렇게밖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악한 말을 내지 않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속도 깨끗해야지. 아니에요. 속에서 욕이 나오지만 그 말 안 하고 표정 안 짓는 것만 해도 센 겁니다. 그게 센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훈련하고 이렇게 억제해야 되는 것이지 속에서 아예 그 생각이 안 나오는 방법과 믿음의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을 몰아야 되는, 몰아내야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자기 원래 원주민,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신자가 겪는 현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적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적을 쫓아내십시오. 그 적을 다 쫓아내면 뭐가 되죠? 그럼 천국이 됩니다. 그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적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몰아내셔야 되고 몰아내는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안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데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돌아오시면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의 신명기나 이 신명기라고 쓴 이 그 제목 자체, 그러니까 70인 역으로 이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일 때 이것을 율법의 재선포라는 뜻으로 이 신명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도 이 한문으로 신명기라는 것이 그 재선포라는 뜻인데 이건 재선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선포하여 이것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범죄자로 벌을 받는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이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것은 설명을 한다는 건 율법이 부정적인 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을 가진 어떤 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법이 가지는 적극적 내용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무슨 절벽끝같이 칼날같이 이렇게 율법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제시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 것 때문에 율법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30장에 가보시면 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율법에 관한 설명 끝을 이런 식으로 장식합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뭐라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이걸 어기면 사망과 화,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 그러면 그거를 어기면 벌받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인생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곤 했습니다. 인류에게는 무슨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고 무슨 복권, 도박의 확률 정도의 어떤 제2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 우리 인류의 조상 뒤를 이어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립지대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복을 받거나 벌을 받을 입장이 아닌 어느 쪽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시고 이 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받고 이걸 어기면 너희 벌받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되죠. 그 전에 이게 없을 때는 범법하는 것이 없고 벌받을 것이 없는데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지키면 다행히 복을 받지만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생겨서 야 이거 어기면 큰일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 율법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희망이 없고 기회가 없는 절망에서 이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아 이건 대단한 그 감동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 그리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데서 무슨 매덕분의 일의 확률 말하자면 뭐 네가 뭐 여러분 잘 하는 대로 화투장을 10번 길이를 해서 10번이 다 뭐 나오는 걸로 할까요? 다 광을 10번 다 뽑으면 살려준다. 그래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그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복을 못 받는다죠. 벌을 받는 건 이미 받아놓은 거였지 새삼스럽게 또 벌 받을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강조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어기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가 목적과 내용이 돼서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감동이 없게요. 여러분은 다 괜찮은 지위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 그래도 안 돼요, 시방? 이것을 여러분 지금 신약 성도로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보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시점에서 보니까 굉장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율법은 왜 준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기를 더 원하셔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되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을 선포하여 자 기준은 이거다 틀리면 모가지다 이런 살벌한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로 기뻐하셔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너희는 이건 절대 틀리지 말고 여기에서 미치지 말아라니까 힘을 다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신명기가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보실까요? 여기 이미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가 이런 복 주시고 편을 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빛이 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큰 그 중요한 그 어떤 성경적 근거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는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내게만 혹독하신 것 같은 의심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못난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대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서 어떤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결론을 오늘 내려야 됩니다.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율법이란 써붙여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용이거나 이렇게 표 어디 플랜카드나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장식용이 아니고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법칙이어야 됩니다. 율법은 뭐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 내 발의 등이고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하자면 율법은 밥숟갈이고 무슨 구구단이고 율법은 자동차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볼펜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아니 율법 이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지금 어떤 법칙으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어 누구를 비평하거나 심판하거나 나 자신도 율법의 기준으로 그걸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못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아까도 얘기했죠? 내 비타민이고 내 주식이고 내 옷이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못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같이 내가 도적질했나 안했나 살인했나 안했나 즉 죄를 졌나 안 졌나 이 기준으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구단을 다 외웠나 내가 충분하게 쌀독에 쌀을 다 쌓아놨나 물은 다 받아놨나 냉장고는 준비했나 그게 율법이라 말이죠. 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 이웃 앞에서 이렇게 살고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대하며 사회에 뭐 가정에 뭐 모든 문제에서 너희 삶의 전 정황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다 복을 받는 법이라고요. 집을 짓거든 지붕이 비가 새지 않게 해라 벽을 쌓거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바닥을 놓을 때는 튼튼한 주춧돌을 놓고 온돌을 놔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탑을 쌓거든 피뢰침을 꽂아라 이게 율법이지 너 피뢰침 안 꽂았으니까 너 사형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남을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착취됐던 인생으로부터 내 집을 갖고 내 땅을 갖고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사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는 것이 율법이지 이 법을 제시해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틀림은 벼락같이 쫓아오셔서 벌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신명기로 들어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두 개의 시각이요, 중요한 두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사망과 죄와 더러움에서 나를 건져 복된 길, 행복한 길,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려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 법칙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율법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임을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 경험하시고 이 법칙을 지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그 복을 받으며 신자의 그 부유한 생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도록 이 성경이 쓰여졌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누리시고 소유하시고 시작하시는 이 시작이 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못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괜찮지요,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죠, 이런 어리석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밖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질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 바와 같이 율법의 대강령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의 생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